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8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였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즉 유다와 함께 하였더라. 참 슬픈 말씀이죠. 가슴 아픈 문장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가룟 유다, 그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통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고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죠. 애석하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었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자리에 그것도 제자 직분으로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마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진정으로 그 예수님의 가지고 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유다는 명예와 물질을 얻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정 달랐던 것이죠. 그는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다시피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을 했었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물질로 예수님을 섬겼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야 이거 돈벌이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헌금이 들어오면은 몰래 훔쳐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거 돈 되겠구나.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신다면 명예도 가질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기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좋았지만은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를 때에 돈이 목적이 되면은 그 돈 때문에 결국 끝에 가서는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결정적으로 이 순간 이렇게 변화가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변질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며칠 전 큰 사건 하나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잡수실 때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가지고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 정도 되는 겁니다. 노동자가 우리나라로 돈 치면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다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 위에 붓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시면서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보시면서 이 여인이 정말 잘하였도다. 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인이 했던 일도 이야기를 해주어라라고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옆에 서 있다가 대뜸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 이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걸 왜 허비하냐고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 마음속에 진짜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 향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왜 그거 허비하느냐 이겁니다. 그 귀한 거를 왜 허비하냐고. 차라리 예수님에게 선물로 드리거나 하면은 자기가 관리를 할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훔쳐갈 수가 있는데 그 귀한 돈을 허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입에서 나온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꾸짖지 않고 칭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와는 완전히 길이 다르구나. 맞지 않는 선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보다도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은 그 돈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돈이 목적인 사람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돈만 보이죠. 결국 가룟 유다는 자신이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서 넘깁니다. 은 30개는 당시 노예 한 명을, 싼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고작 은 30개에 팔아 넘겼죠. 돈을 다스릴 줄 모르고 돈의 지배를 받으면은 결국 돈의 명령에 복종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후회를 할지언정 그 순간만큼은 그 돈이 하는 명령에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가치는 못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돈이 능력이 있고 이 돈이 지배력이 있고 이 돈의 배후에는 사람을 끌고 가는 어떤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해주는 대목이죠. 돈이 신이 되어서 사람을 결국 좌우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돈이 시키는 대로 결국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그래서 돈의 위치를 발 아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머리 위에다 두면 안 되고 돈을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었더라 그랬죠. 발 아래에 두고 내가 지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요놈이 우리 머리 위로 올라가서 다스리게 되고 그러면은 사람의 목숨은 돈보다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의 그 소중했던 만남을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금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금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다. 과연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 곁에 3년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죠.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무리들은 이때가 새벽녘이었습니다. 새벽, 이른 새벽이었죠. 캄캄한 산속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골짜기 하나를 앞에 두고 왼쪽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오른쪽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이 캄캄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누가 누구인지 분간하기 힘들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모습만 봐도 딱 압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잡아가라. 배신의 입맞춤이죠. 돈에 입을 맞춘 사람은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배신의 입맞춤을 결국 하게 됩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픈 표현이 있는데 이 가룟 유다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그래도 그의 3년간 스승이었는데 단단히 잡아서 끌고 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할 수 없는 참으로 가슴 아픈 표현으로 제 가슴 속에 들어왔습니다. 금과 몽둥이를 든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요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이 기록을 하지 않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이 다 뒤로 물러나면서 땅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창조주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잡히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47절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누군지 기록을 안 하고 있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고 기록이 될 때에 베드로도 살아 있었고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다른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을 할 때는 이미 다 제자들이 순교하고 없었죠. 사도 요한이 당당하게 기록을 합니다. 칼을 빼서 휘두른 사람은 베드로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종의 이름은 말고이고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위기가 다가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동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에게 먼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간구를 했더라면, 기도를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죠. 우리도 일단 주님의 음성이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 길로 저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최고의 수혜자가 또한 있습니다. 말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갑자기 자신이 맨 앞에 서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귀가 잘려진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자르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목이나 심장을 찔러서 치명타를 주려고 했겠죠. 그러나 말구가 피하는 바람에 칼이 엇나가서 말구의 오른쪽 귀를 잘랐을 것입니다. 말구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 새벽에 엄청난 충격과 더불어서 아마 귀가 멍했을 겁니다. 대제사장에게 충성한다고 맨 앞장서서 이 일을 수행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이 잡으려고 했던 바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떨어져 있는 그 귀를 땅에 엎드려서 주워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붙여주셨죠.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적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냥 일상의 일입니다.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할 이 말고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피부에 닿는 그 순간 아마 그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검을 들고 온 자신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응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고의 이 마음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심중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나는 그를 잡으려고 칼을 들고 왔는데 이분은 나의 떨어져 버린 그 귀를 고쳐주시고 순간 수많은 갈등, 많은 흔들림,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온 예수님의 따끔한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후에 말고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고는 자신을 사랑으로 대해주었던 그 예수님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을 받으면 언젠가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 사랑 앞에 마음이 녹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는 아마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의 귀에 들려왔던 예수님의 말씀,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이 말고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칼을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칼을 든 자신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찌르는 칼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잠시간의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지만은 이 말고에게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그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만남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말고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고에게 그냥 붙여주지 않고 지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엎드려서 땅에 떨어진 귀를 주워서 말고의 귀에 붙여주시면서 그의 귀에 들리도록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 너는 나처럼 사랑으로 대해야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를 해 주신 거죠. 우리는 만나는 사람, 아니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칼을 들고 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속이 후련하도록 한번 쏘아 붙여보십시오. 속 시원하게 다 갚아주고 나면은 오히려 우리의 속이 더 알이 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응대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49절에 보면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은 힘이 없고 칼과 뭉치를 든 너희들 상대를 하지 못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 미리 이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잡혀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죠. 그리고 51절과 52절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홋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홋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 보면 누군지 안 나와 있죠. 한 청년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마가입니다. 마가가 자신의 이름을 기록을 하지 않고 이 부끄러운 기록을 하기는 했는데 한 청년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다 마치고 저녁 12시가 넘어서 그 새벽 일찍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잠을 자야 할 시간에 또 그 추운 시간에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자신의 집이었죠. 자신의 집에서 어쩌면은 이 마가는 잠이 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일 어린 제자들 중에서 제일 어린 청년입니다. 혼 이불을 두르고 엉거주춤 아마도 늦게 예수님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을 겁니다. 그곳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지면서 도망을 가다가 물론 잡혔겠죠. 그래서 혼이불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겠죠. 도망하니라 50절과 52절에 두 번씩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도망을 간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갔느냐라고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는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예수니까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은 용납을 하라 그 말씀이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이 사람들은 바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나머지 모든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찾는 자는 내가 아니냐 그러니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에게는 손대지 말고 이 사람들은 다 보내주어라 손끝 하나 대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합니다. 만약에 손을 대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아마 능력을 베푸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목도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책임을 지셨습니다. 내 제자들은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고 하셨지만은 부탁의 말씀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명령이나 똑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은 그것은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했을 때에 내가 그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칼과 몽체를 가지고 잡으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뒤로 나자빠졌죠.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책임을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남 하나하나를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겉으로 보면은 내가 믿은 것 같죠. 그러나 알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어지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을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지,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이제 됐다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지 바로 이 위기의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도 마지막에 부탁을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 단 한 말씀 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 요한에게 그러죠.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그 말씀은 네가 좀 돌보아 다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는 곳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갑니다. 물론 마리아의 마지막 죽음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일반사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을 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을 지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찮게 여기고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잡는 맨 앞자리에서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가룟 유다, 그가 했던 것은 동료들에 대한 배신이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셨던 예수님과의 만남인데 즉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눈앞의 작은 이득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만남 두 가지를 다 짓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룟 유다는 배신자의 대명사로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을 너무나도 소중한 만남으로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입성해서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가슴에 꼭 안아주시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이 있다면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젖먹이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은 끊을래야 끊기 힘든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먹이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너희들은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내가 사람들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와 소모품 정도로 여기고 있다면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온갖 친절을 다 베풀면서 다가가지만은 그 사람의 효용 가치가 끝나고 나면은 언제 보았느냐는 듯이 미련 없이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가 아무리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가룟 유다의 부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남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받고 때로는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과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관계를 가꾸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많이 고통과 아픔으로 얼룩져 버립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할 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또 말고를 그리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따뜻하게 대하셨습니다. 떡을 찍어서 주어서 최고의 만찬 석상에서 2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벨기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13살 때에 양부모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버림을 받고 6개월간 거처를 찾지 못하고 방황을 했던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역경 속에서 예술에 대한 열정을 쏟았습니다. 1989년 브뤼셀에서 열렸던 비디오 콘테스트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0살이 넘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버렸던 어머니를 천신만고 끝에 찾아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이렇게 힘들게 찾아온 딸을 자신의 딸로 공개적으로 맞아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딸로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 있는 남편에게 결혼하기 전에 내가 사생아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는 인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딸의 이름은 조미희입니다. 이 조미희 씨는 어머니의 사연을 듣고 이해를 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가졌는데 그 전시회의 주제가 여자의 자궁이었습니다. 여자의 자궁에 관한 그림들을 많이 전시를 했습니다. 태아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는 자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이 조미희 씨가 외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제발 생명을 함부로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생명과의 그 만남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생명과의 그 귀한 관계들을 함부로 해치지 말라는 것이 이 전시회의 주제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룟 유다와 같이 만남을 쉽게 저버리지 말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주변은 따뜻해질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점점 삭막해져가는 세상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이용하고 그리고 누르고 밟고 일어서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이득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삭막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내게 만나게 해주신 그 소중한 만남,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품고 간다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따뜻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얻어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그 속에서 보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